핸드폰 가림막도 있어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좀 차분하게 그렇게 보내면 좋겠고요. 특별히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개인 기도 시간들 좀 보통 때보다 더 확보하셔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십자가에 관련된 본문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애는 특별하게 이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 복음서는 놀랍게도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죽음에 관련돼서 3분의 1을 화려한다는 것은 좀 특이한 일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앙이 잘 우리 안에 다시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더 깊어져서 더 단단해지고 또 더 새로워지고 또 더 활기찬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그 묵상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시기 때문에 묵상하는 만큼 또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 이 또 이렇게 학교 다니는 이때인데도 우리 꼬마 아이들이 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들 새벽에 왔어요. 너무 귀하고 참 십자가의 영성으로 다져진 우리 어린아이들이에요.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생애 5일 동안이니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몇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예수를 죽게 한 십자가에 매달게 한 장본인을 본디오 빌라도로 지목하는 겁니다. 온 인류 역사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그 고백할 때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역사 속에 잠시 그 유대의 그 총독으로서 로마가 파송한 뭐 관리의 한 사람인데 악명 높은 일에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두고 그 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그런 장본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는 그 헤롯 왕도 있고 또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악한 그런 일을 했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죄는 빌라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죽인 책임은 이 빌라도가 져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셨던 우리가 배경을 잠시 이해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로마는 당시 역사는 이 로마의 지배하에 유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헤롯 왕들이 나오는데 유대 왕들이 헤롯 왕들의 이제 이름이 여러 헤롯 1세, 2세 뭐 나옵니다만은 그 헤롯 왕들은 소위 말하면 실권이 없는 분봉 왕들입니다. 실권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의 왕들이야. 이 속국의 유다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다는 모든 권한이 로마에 있었고 로마의 황제의 그런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로마로부터 파송된 이 총독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국인 유다 안에는 늘 반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하에 있을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이제 활동들을 했죠. 얼마 전에 우리가 3.1운동과 같은 그런 이 반란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 반란의 위험이 늘 있었던 거죠. 유대 안에도 헤롯당, 열심당원들, 이들이 종종 곳곳에서 반란을, 크고 작은 반란들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이 반란들이 일어나면, 그리고 이 속국으로 있는 유대가 불안정하면 총독이 위험하죠. 그 반란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이 치료하는 관내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제 재판을 이제 맡게 되는데요.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31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에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지만 간단하게 다룰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가 마침내 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38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처음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죄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시기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기야 마지막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채찍을 휘두르시고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것은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에 제도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경악할 일이었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이제 모의를 하죠. 이 악한 자들은 모의를 할 때 이렇게 평소에 원수끼리도 어떤 목표를 세우면 이렇게 마음을 합하는 걸 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연합하여 예수를 죽이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 성동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백성들에게 선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악의적인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과시적이거나 선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기적을 행하시고 물러나시고 또 그 기적을 알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세력을 모아서 정치적 활동을 하려고 하던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영향력은 계속 늘어났고 그 시대의 폭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법적인 재판 과정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려고 하니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두려웠습니다. 유대 사회의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빌라도에게 힘들게 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예수의 무죄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이 문제로 인하여 그가 엄청난 애를 태우는 번민을 하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밤새도록 꾼 꿈에 대한 얘기를 남편에게 해줬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내의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는 더 많은 번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빌라도는 재판정에 앉아서 예수를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는 누구에게도 심판을 당할 분이 아니시죠. 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희대의 아이러니죠.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빌라도의 재판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인간들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데 열심히 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에 대해 시비를 겁니다. 겉으로 보면 주님은 인간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심판을 다하고 십자가에 넘겨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은 악에 희생을 당하실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단지 빌라도는 악에 의한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역사의 악명 높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일에 쓰여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이런 빌라도와 같은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역사의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내 결정이, 내 선택이 내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역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빌라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 19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총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만한 죄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이거는 중재인데 엄청난 이런 형인데 그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그를 십자가에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내면에는 뭡니까? 놓아주라는 이 양심의 소리가 크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예수를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가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 군중들의 소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이 군중들의 크대한 소리들. 그 당시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에 따라 예수를 놓아줄 수도 있고 바라바를 놓아줄 수도 있는 것. 누구를 놓아줄 거냐? 예수냐? 바라바냐? 이 빌라도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희대의 행악자예요. 강도예요. 여기까지 끌려온 그 중재를 받을 정도면 예수와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인물이죠. 극적인 대조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번민에 빠집니다. 내가 어찌하랴? 내가 어찌하랴? 여러분,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 우리 내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양심에 뭔가 소리가 있는 거죠. 양심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 평안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내 내면에 어떤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놓아줄 거냐?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언제 오느냐면 진리를 선택할 때 오는 거예요. 진실적으로 선택할 때. 비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말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이 있다는 말은 내 영혼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몸의 평안보다 마음의 평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긴 평안을 추구해야 돼요. 빌라도는 백성들이 압력에 넘어가고 맙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야죠.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풀어주려고 힘을 썼지만 그러나 내면 속에 끊임없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를 죽게 한 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죠?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양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양심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도덕적인 법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그는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예수를 죽게 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빌라도는 진리보다 현실의 요구에 더 민감했다는 겁니다. 지금 재판은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이때는 총독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자칫하면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빌라도는 매우 민감했죠. 현실에. 만약에라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건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빌라도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38절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뭔지, 진리를 과연 알고 싶어서 물었는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마 정치적인 질문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는 진리에서 물었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는 멀어 보이고 현실의 문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했습니다. 진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입신 양명을 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이익에 몸을 던져요. 당시 유대 총독으로서의 빌라도의 입지는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나 정적들이 주변에 있어요. 경쟁자들이 늘 우글거립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면이 발견되면 그 첩보를 로마 황제에게 올려버리면 당장 그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라는 이 성은 모자, 헬멧, 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빌라도는 상원 계급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기사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로마의 낮은 귀족에 속했다는 거예요. 높은 귀족이 아니라 낮은 귀족. 그는 군사 경력을 인정받아 총독이 된 케이스예요. 그 말은 그의 위치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고 불안정한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불안정한 그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유대 안에서 소란이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그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현실의 어떤 니즈, 현실의 어떤 필요를 쫓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다 공중에 분해되고 맙니다. 당장 당면한 문제에 눈을 빼앗기는 거. 일시적인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현실과 타협하면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절실한 문제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우러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십시오. 얼마나 즉시로 시험을 거는지 몰라요. 아주 적합한 순간에 마귀는 시험에 걸어요.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에게 찾아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먹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마주치는 주제고 시험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피로에만 주목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진리는 아득하게 멀어 보이고 그 빵에 주목하게 하는 것. 진리가 밥 먹여주나. 여러분 암 환자에게 당장 병이 낫게 해준다고 하면 그것처럼 솔깃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피로는 아주 무서운 유혹입니다. 돌이 떡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그건 사람들이 꿈꾸는 겁니다. 세상은 날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돌이 떡이 될 수 있게만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 위대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예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현실적인 피로보다 진리를 선택하셨어요. 진리가 빵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빵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리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빵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없으면 빵이 있어도 못 살아요. 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먹을 게 없어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왜 외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명쾌해지고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 삶이 불안합니까? 불안합니까? 왜 불안정합니까?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진리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진리를 위해 죽겠다는 확신이 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참된 진리를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확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진리에 대해서 물었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진리에 무지하니까 예수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외압에 휘달리고 시류에 편승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판단과 집행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냥 표리부동하고 날마다 삶이 흔들립니까? 자신이 봐서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요구에 압박에 흔들리고 그 기가 막힌 판정을 내려서 역사 속에 오명을 뒤집었습니까? 빌라도는 나중에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어요. 그렇죠?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는 행위가 나옵니다. 이런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대역죄를 범하고 맙니다. 비겁한 모습이죠. 진리에 대한 비겁함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고요. 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수많은 타협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모험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기득권층들의 저항에 맞서야 합니다.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예수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 확신인가? 그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확신입니다. 생명을 내어놓을 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미미한 태도는 언제든지 비겁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 교황청, 그 권력층들이 루트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마틴 루트가 그의 생명이 파리 목수처럼 위태로웠어. 거대한 종교 권력의 정면으로 맞서 도전을 했어. 왜요? 그는 그가 발견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루트는 자신의 글들에 대해서 철회하라고 하는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나 명백한 이성적인 근거라는 증거를 통해 설득될 수 없다면 나는 내게서 나온 글들을 고수하겠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러 뭔가를 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트는 이 진리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진리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와도 굴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자신의 삶이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늘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시류에 영합을 해야 돼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주변의 평판에, 여론에 이익에 민감해져요. 그러면 삶은 요동치는 파도처럼 불안정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유대의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알고 보면 눈칫밥 먹고 사는 초라한 인생이에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치, 로마 권력의 눈치, 군중들의 소리. 여러분, 눈치만 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눈치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야합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현실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편에 선자를 두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성내케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는 자.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싸워 이깁니다. 850명의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 앞에 이 엘리야는 당당하게 섰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진리인가 현실의 문제인가 용기 있는 삶과 비겁한 삶의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빌라도의 이 시험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이익이 돌아올 순간에 나는 예수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최고의 기회를 최악의 순간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가장 큰 오명을 뒤집어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역사에 두고두고 듣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악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거짓과 손잡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진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오직 예수 편에만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빌라도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빵의 문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진리의 편에서 곁길로 빠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편에 서겠습니다. 진리 위에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의 압박감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힘, 그것이 진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에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이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